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서울교회에서 한 1년 동안 다니엘서 강의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안식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의 교회인 4대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받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계열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까지는 맞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아주 핵심적인 기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 이 4대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이 4대 교회에 보내는 핵심적인 기별입니까? 회개하라. 예. 그것도 뭐 모든 교회의 기별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기별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은 너는 깨어서, 여기에 성경에는 일깨워 그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보면 너희가 깨어서,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그 말입니다. 깨어라.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아직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그곳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시대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행위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제가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그 시대의 필요로 하고 있는 기별을 보내신과 함께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계략으로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의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사단의 지금 계략은 예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사단이 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계략들이 지금은 모두가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재앙이 뭐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오고 하는 게 아니듯이 이 사단의 계략은 시대시대마다 베풀어왔던 사단의 계략은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사용했던 모든 사단이 사용했던 모든 계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내 교회 시대를 통하여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로 사단이 이 교회에 베푸는 무슨 계략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사대 교회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는 1798년부터 법안권이 무너진 그때로부터 1833년 그 시대를 이 사대 교회 시대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SDA의 학자들은 그때보다는 좀 더 일찍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부터 이 사대교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그 연대수의 정확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분명한 것은 이 종교개혁의 전성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황금시대, 이 시대를 사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 한참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그 시대의 교회를 일컬어서 사대교회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빠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매 시대의 교회마다 자신을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대교회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책망이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 제일 첫 말이 책망이에요. 다른 모든 교회는 인사도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사대교회는 인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아주 이 교회를 아주 책망부터 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특수성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종교교회의 전성기 시대의 교회가 종교교회에게 그 황금기를 맞았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직접적으로 아주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 특수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남아있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 남아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와는 달리 내가 살았다 남았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 너는 죽은 자다. 아주 그 너는 말보다는 전혀 행동이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스스로 공언하는 믿음보다도 행위가 뒤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주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종교 암흑의 긴 터널, 1260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시발로 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모든 법안권의 독재가 무너져가고 이제야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호조권을 가진 황금기를 맞은 그런 아주 기회였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이 사대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아주 중엄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부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 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있는 아주 평원에 있는 도시요. 별로 이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름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사대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배경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약 산 높이가 2,000m나 되는 티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그 사대 도시로 쭉 산맥이 뻗어나오는 그 산맥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삼면이 온통 절벽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평원이 펼쳐졌는데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아서 만든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도시는 아주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성을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적군이 거기에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리디아의 그 수도로서 존재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참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두 번 정도 아주 힘이 없이 이 도시가 점령당해버린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해보면 그 곰나라가 나오죠. 곰나라. 곰나라는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대왕이 곰의 이 입속에 갈비뼈가 몇 개 있었습니까? 세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디아인데 리디아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리디아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인데 이 리디아의 왕이 그때 누구냐면 크레수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고레스 왕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리디아를 침공했을 때 크레수스가 싸움을 해보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도망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대 이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성문을 딱 닫아놓고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그 성을 포위하고 아무리 있어도 침략할 방법이 없었어요. 워낙 성이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성문을 찾아 들어갈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은 매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형상금을 붙였어요. 야, 누구든지 저 이 사대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발견하는 자에게 내가 크게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포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그런데 한 번은 보초령이 그 사대 도시 이 바깥에서 지금 보초를 보고 있는데 저 성 안에도 보초령이 있고 바깥에도 이제 보초령이 있는데 이렇게 파수를 보고 있는데 성 안에 그 보초병들이 이건 뭐 바깥에 적이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한 병사의 투구가 벗어졌는데 그 투구가 그만 성 밖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투구가 떨어져서 흘러가니까 그 투구를 죽기 위해서 그 병사 한 명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손을 내려오듯이 그 투구를 주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아, 저 어디를 잘 살피면 분명히 구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밤에 고레스의 그 군대들이 그 구멍으로 그 입구를 들어가서 그 밤에 적군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이 성만을 믿고.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성을 그냥 별로 힘들이지 않게 그 성을 함락시켜버린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당시에도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안티오코스가 또 그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런 함락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의 견고함을 믿고 그들이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있다가 그 성이 힘없이 무너져버린 역사를 이 사대의 도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철하의 그 법안권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제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황금기를 당했던 이 사대 교회가 예수님에게 준엄한 그런 책망을 들었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망은 정말 이 좋은 그 개혁자들에 의하여 복음의 토대가 탄탄하게 놓여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잘 하나님의 사업을 했더라면 그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주 무관심과 부주의로 일관하면서 질이 멸렬해가지고 그만 천주교회에 의하여 완전히 또다시 짓밟혀버린 세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 얻은 결실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때 제대로 뭔가 복음사업을 잘 했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서로 이 세속화, 초기 문집에 보면은 세속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한 다음에 세속화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많은 루터 교회를 위시한 종교개혁의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만 아주 질이 멸렬해버리는 그런 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일컬어서 이 사대교회라 말하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1절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수는 어떤 수죠? 네? 완전입니다. 완전.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령,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그 성령이 아주 충만한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일곱 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1절 가운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로부터 뭐가 회복되리라? 성소가 회복되리라. 그런데 성소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사대교회부터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성소 회복의 어느 부분입니까? 뜰. 예, 뜰을 회복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바로 성소 회복의 번제단이 개혁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회복이 되면 뜰에 있는 물두멍과 그 다음에 첫째 칸의 모든 기구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위시해서 칼빈이나 또한 낙스나 잉글이나 이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잘 처음에는 성소의 뜰과 처책칸이 잘 회복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전성기 동안에는 뭔가 좀 되는 듯 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부터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잘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마틴 루터나 칼빈과 잉글이 낙스와 같은 처음에 그들은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어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대는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나중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상태가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얻고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에 비해서 너무 그 결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는 죽은 자다. 내는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아주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주 완전한 생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생애가 온전함이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2절 나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무엇을요?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빛에 합당한 품성의 열매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행위가 없죠. 너희들에게 내가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누가 나에게서 내 생애의 흠을 찾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어. 그런데 왜 이 사대교회가 이런 어려운 입장에 빠졌는지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의 계교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소 교회의 사단의 계략은 누구를 통하여 왔죠? 예배소 교회 무슨 당이 나왔습니까? 니골라당. 서마나 교회는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훈? 발람의 교훈. 또는 도아디라는요 이세벨의 우상숭배. 그런데 이 사대, 그러면 이 네 교회를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개교들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니골라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과 서마나 교회 사단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을 꼭 낮추어 놓고 자칭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사단에 대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람의 교훈, 세상으로 유혹하는 발람의 유혹. 그 다음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섬기는 데서 세상을 완전히 나가버리는 배교.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의 사단의 계교는 무엇이냐? 2절 상단을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 그랬는데 킹제임스는 너는 깨어서.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잠잤다. 여러분 이 사단은 사대교회 이제 성소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이 교회부터는 사단은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야.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그래서 네가 깨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았다 하나 스스로 만족하나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나 어디게 하죠? 나는 부자라 부여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똑같은 기별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잠자고 있는 교회.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단의 개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잠자도록 하는 개교입니다. 여러분 이 개교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 다섯 교회에 주어진 사단의 개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별에 그런 개교에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잠자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백성은 아무리 있어도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모든 니골라당의 교훈과 사단의 회와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개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재우도록 하기 위한 개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4대 도시가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적군에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전복당해버렸던 것처럼 4대 교회가 한번 그 좋은 복음의 황금기를 맞아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해버리고 세상과 타락해버려서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진 자다. 완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공헌하는 것만큼 주어진 좋은 여건에 비하여 너무나도 결과가 없는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그 4대 교회의 영적인 그 역사를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루터나 주인글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그 법안권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잘 종교 계획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헤매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들은 칼빈과 루터나 주인글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나올 때 많은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루터를 높이는 데 시간 다 보냈어요. 칼빈의 신앙, 요즘 칼빈주의가 대단하죠? 칼빈. 칼빈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단순한. 그런데 이런 그 개혁자들을 높이는 정신들로 막 쌓이고 교리 싸움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딩투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역사가 좀 나오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딩투 상권 34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파이얼스의 항의와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이 발표되어온 한때는 독일의 종교개혁이 큰 승리를 얻는 듯 하였으나 그 후 몇 년간의 투쟁과 암흑이 계속되었다.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약화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슨 분열요? 내부의 분열로 약화해졌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적의 공격에 프로테스탄트 주의는 완전히 넘어질 운명에 처한 듯이 보였다.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질이 멸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 종교개혁이 오히려 반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제수이스라고 하는 천주교의 그 스페인의 로욜라에 의하여 창설된 제수이의 역공을 당해가지고 종교개혁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의 반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수이트의 그 조직에 의하여 이 개혁운동은 전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루터가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번제단의 회복이 되었으면 빛의 발전은 어디로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빛의 발전을 따라 나아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안주해버렸냐면 번제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안주해버렸어요. 루터의 그 종교계의 정지를 읽어보면 루터가 뭐를 많이 싫어했느냐면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루터는 아주 그 야고보서를 싫어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무엇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까? 행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이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에 너무 안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함과 동시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택정론을 주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태정론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는지 뭐가 무시해지기 시작할까요? 태정론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진리입니다. 왜요? 뭐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이미 어떻게 해놨어요? 딱 택해놨다는 겁니다. 유영희 집사는 너는 구원받아라. 택해놓으면 그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택정론입니다.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뭐가 필요성이 없어집니까? 율법의 순종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뭐냐면 야고보서를 싫어하고 율법의 그 순종의 필연성을 전혀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더 진리의 발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다, 우리는 주인글이다, 우리는 칼빈이다. 이렇게 내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동안에 제스윗은 다시 이 천주교회는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얼마나 넓은 그런 빛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더 이상의 발전되는 빛을 간구하면서 성소회복 운동에 추진해 나갔더라면 그들은 끝까지 아주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눌러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뜰의 회복에서 완주해버린 교회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깨지 않으면 잠에서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 또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은 뭐냐면 네가 조금 전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조금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천주교회에 와요. 성경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겨버리고 무너지고 병정되고 이런 수모를 겪은 그 시대를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성소 회복을 위하여 전진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겠다. 여기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내가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슨 뜻이냐면 프로테스탄트들이 더 발전했더라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까?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임할 때에 너희는 내가 지성소에 임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 도적같이 말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임한 것이 뭐처럼 임한 것입니까? 완전 도적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도적같이 임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에 임할는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용되었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도적같이 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운명을 찬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동안 개신교회들은 서로 루터니 또 낙스니 쭈잉글리니 뭐 이렇게 칼빈이니 교리 싸움이나 하고 빛의 발전이 없는 그동안에 제수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 남미로 제일 먼저 건너가기는 청교도가 건너갔지만은 복음 전파는 어느 교회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천주교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90%가 어떤 교인으로 되어 있죠? 천주교예요. 그들은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거의 무너진 것 같은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전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 점령해버렸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에 굉장히 빨리 천주교회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그 다음에 이 동남 모든 아시아에
모든가 천주교회가 다 휩쓸어버렸어. 우리 한국에도 1785년에 천주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원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천주교회가 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우리 한국이 모면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대원군 때문입니다. 대원군. 대원군이 아주 세국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서양 종교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딱 막았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막혀있다가 미국을 통하여 개신교회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발상지 나라 한두 개의 나라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다 어느 종교예요? 천주교.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죽자. 바로 개신교회가 그렇게 해서야 했습니다. 전 세계 이기를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호흡경기를 누렸지만은 그들은 그 좋은 조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질이 멸려가 잠자는 데 들어가 버렸어요. 이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의 엄청난 사단의 계략에 빠져버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았다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좋은 말씀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조금 칭찬을 했는데 어떤 자가 나오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서 네게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흰 옷.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인 영거다. 여기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그 시대의 평신자들이 훌륭한 평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존경하는 평신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면은 루트의 종교 개혁이 퇴색하여 갈 그때에 독일 안에서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만 부르짖으면서 경건주의가 배타당하는 그때에 평신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경건한 생애가 있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평신자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은 스페너나 프랑케 같은 교수들이 경건의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외쳤느냐면 우리는 첫째 경건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가장 큰 운동의 성공을 거둔 자가 누구냐면 진젠돌프라는 독일의 백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봤죠? 모라비안 교회. 형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건한 품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애에 경건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경건의 부흥을 부르짖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아주 너희들이 아주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 몇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들을 지칭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라비안 교회 진전돌프가 이 조직한 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회가 참 기독교회가 그래도 선교가 됐어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아프리카 일대에 많은 선교사를 파견했던 교회가 이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인들에 의하여 큰 개혁자가 한 명 계심으로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와 또 존 웨슬레 두 형제가 미국으로 저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갔다가 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모라비안 교회를 만났죠. 그런데 마침 그 배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거의 뒤집혀질 그런 아주 위난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냥 죽음의 공포에서 휩싸여져 있는데 아주 수수한 옷차림을 입고 경건하게 생긴 그런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폭풍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들을 이 웨슬레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냐고. 이 웨슬레도 지금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 교인들만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웨슬레는 참된 경건의 부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웨슬레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라비안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영국과 온 유럽을 개혁하는 참 종교운동에 크게 성공을 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 감리교의 진리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그 시대에 밝혀진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를 이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의 근본 그 진리는 참 그 당시로는 완벽한 진리였어요. 그 역사를 제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쟁투 상근 421페이지에 보면 웨슬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웨슬레와 그의 동료들은 421페이지 웨슬레와 그의 동료들은 참된 종교는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에는 물론이어 생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웨슬레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425페이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웨슬레는 빠졌다. 그 다음부터 이 웨슬레가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생애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아주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롭게 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웨슬레는 깨달았습니다. 웨슬레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욱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 이 웨슬레가 깨달은 것은 이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율법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회전이 되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가는 하나의 이 수레바퀴처럼 되는 것을 웨슬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인도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복음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웨슬레는 깨달았다 했습니다. 예컨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곧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이 웨슬레가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찾고 마음을 무겁게 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구속수가 필요하죠. 율법은 자꾸 생각하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필요성을 느끼느냐면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많이 누리게 되면 좀 방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죠? 그때의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시대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언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행위가 없으므로 무슨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믿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았다가 죽은 자로다 하는 책망을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회인들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이 진리를 아주 힘있게 전했을 때에 웨슬레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웨슬레와 그의 일당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 뭐를 많이 강조하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니까, 경건만을 부정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대쟁투 상권 431페이지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이트님께서 만일 그들의 교리가 이보다 더 엄격할 것 같으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양심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웨슬레가 가르친 모든 진리는 성경과 일치하라. 성경보다 더 없는 말을 했다면 이것은 광신이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말에 성경과 잘못이 있는가 대전해라. 그것이 없다면 옳다는 말입니다. 책망, 그렇다면 내가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양심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그 엄격함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맡은 어떤 청직이라도 그 거룩한 위탁물의 어떤 부분을 변경할 것 같으면, 내가 성경 위에 어떤 성경을 변경할 것 같으면 그를 충성한 충실된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청직이는 하나도 감할 수가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의 기호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가 없다. 베슬리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는 없다. 그대들은 반드시 그 표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니, 표준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을 올라가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뿐이다. 고성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평가하는 참된 이유다. 저 사람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의 원수들로부터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내게 합당한다, 흰옷을 입고 있는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켜서 참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로 이 표상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과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사업을 했던 참된 개혁자로서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조금 거기 봅시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흰 옷은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흰 옷은 뭐지요? 품성, 우리의 품성입니다. 품성은 믿음으로 공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가 결합되어.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흰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요? 이 시대. 예, 잠자지 않냐고. 사단이, 야, 그저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단가에 잠자지 않냐고. 경건한 생애를 살았던 그들. 믿음만 된다고 하는 그들의 그 주장에 그들은 잠자지 않았어. 경건한 생애로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대시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경건한 생애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흰옷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 또 믿음에 공헌하는 행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긴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오르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어떤 자들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믿음에 뭐가 따르는 자. 경건한 생애가 따르고 공헌하는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는 자. 이런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흐려버리지 않겠다 그랬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겠다 그랬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참 믿음을 도와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순종하며 경건한 생애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소 서머나 보가모 시대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기만은 예배소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단의 기만들은 누적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다당의 교훈과 사단의 회와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사대의 교회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재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영적 뭐가 됐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약을 사단 눈에 발라 보지 않냐면 모두가 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은 원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해버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대교회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재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프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경고를 받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자들이죠?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 흔들림이, 교회에서 흔들림이 일어날 때마다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이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말로만 공언하는 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할 이 사대교회, 성소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대교회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힘을 쓰려면 뭐가 든든해야 됩니까? 이 중추, 허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성소 회복에 아주 허리를 맡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번제단보다 더 힘있는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노쇠보다 더 힘이 있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노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불에 타버려 없어질 나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번제단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은 그 힘과 능력과 크기는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곧 번제단이 성소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는 가장 큰 진리요, 가장 힘 있는 진리요, 가장 높은 품성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진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큰 진리가 필요로 한 것이요, 그 큰 능력 있는 진리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사대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온 세상에 그 오류의 배도의 기별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진멸되어 버렸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 저 독일, 그 몇 나라만이 겨우 개신교국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대시대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빛대로 전진하지 못하는 잠잠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다고 하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도 믿지 않냐는 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시고 개혁자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중추를 맡아야 했던 이 사대교회가 무너져버린 바로 결과. 이것은 바로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성공한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표준을 낮춘 사단의 회가 우리 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참에 빠지도록 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로 만들어서 이 시대의 낙오자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다시 배우고 복음과 율법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의 완전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경건한 생애가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경건을 부르짖어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생애에서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믿음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경건으로 나타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외모 모든 것이 다 경건으로 나타날 때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제출을 하실 예수 재림 그 개혁운동의 모든 개혁 사업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살았다 하나 너희들도 죽은 자다. 우리도 그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도 내가 너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사대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임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 되게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경건한 생애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가치있게 평가하는 것은 공헌이 아니라 경건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두 교회가 남아있지만 이 모든 일곱 교회의 모든 비밀들은 이제 이 예배소 스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다섯 교회 시대의 이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고 영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갖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요청에 우리 다 함께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의 기만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오나. 아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에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존전에 무릎을 꿇으며 성호를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고 무지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들 주셔서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있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고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연락받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해지지 않으려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배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는 마지막 아버지의 삽을 마치 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각 시대시대마다 사용했던 무서운 자신의 계교들을 다 사용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혹시 사단의 계고가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랬다면 우리 스스로 모두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옛날 뒤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어떻게 드렸으며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자의 신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이 시대에 모두 아버지의 합당한 백성들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병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열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